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5쪽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왕궁의 책임자인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제사장 중 장로들에게 굵은 배를 둘러서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골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도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이와 같이 히스기야 왕의 신복이 이사야에게 나아가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랍사기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내가 들었나니 내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하니라.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산들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아니라.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게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처녀 딸 시온이 너를 멸시하며 너를 비웃었으며 딸 예루살렘이 너를 향하여 머리를 흔들었느니라. 내가 누구를 꾸짖었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내가 사자들을 통하여 주를 비방하여 이르기를 내가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여러 산 꼭대기에 올라가며 레바논 깊은 곳에 이르러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를 베고 내가 그 가장 먼 곳에 들어가며 그의 동산의 무성한 수풀에 이르리라. 내가 땅을 파서 이방의 물을 마셨고 나의 발바닥으로 애굽의 모든 강들을 흘리노라 하였도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거기에 거주하는 백성의 힘이 약하여 두려워하며 놀랐나니 그들은 들의 채소와 푸른 풀과 지붕의 잡초와 자라기 전에 시든 곡초같이 되었느니라. 내 거처와 내 출입과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내가 다 아노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내 코에 꿰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옳은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라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으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이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래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읍 향하여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시라. 내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어나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누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비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셉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이르러 그들이 돈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제가 대학생 때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던 책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제목은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 제목처럼 저자는 살아가는 순간 예고 없이 우리 삶을 덮치는 재난이나 위급한 상황에서 자신을 지키고 다른 사람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 각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입수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스스로 어떠한 행동을 해야 하는지를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예를 들면, 물에 가라앉고 있는 차에서 탈출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바다에서 만난 상어의 공격을 피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제 기억으로는 상어의 눈이나 코를 세게 내리치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산에서 길을 잃었을 때 살아남는 방법 등을 소개합니다.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여러 방법과 행동을 통해 위기를 벗어나고자 시도를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전제 조건을 갖고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난과 위기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히스기야 왕의 상황은 절체절명의 위기입니다. 최악의 상황입니다. 아수르 왕과 군대가 유다의 모든 성읍들을 쳐서 점령하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선 열왕기 하를 돌아보면 유다 왕국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치는 속국이 된 것은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 왕 때이었습니다. 당시 아하스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의 침략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이사야 선지자의 권면을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 왕에게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스스로 아수르의 속국이 되기를 자청했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아버지 때부터 내려온 아수르와의 관계를 청산하고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아수르의 지배하에 있던 블레셋을 쳤습니다. 아수르 왕 산헤립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반란을 좌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페니키아 지역을 공격하여 반역에 가담한 도시들을 응징하고 이어서 블레셋 지역의 도시들을 차례차례 쳤습니다. 산헤립은 마침내 유다의 모든 성읍들과 함께 서남쪽의 군사적 요충지인 라기스를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이제 침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라기스가 함락될 풍전 등화와 같이 위태로운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부조가 니느웨에 있는 산헤립의 왕궁 벽에서 나중에 발견되었습니다. 지금은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는 이 비문에는 산헤립이 히스기야를 세장의 새처럼 예루살렘의 죄수로 가두었다고 선전하고 있습니다. 큰 위기에 직면한 히스기야는 아수르에게 굴욕적인 화친을 맺어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문의 금과 모든 기둥에 입힌 금까지 벗겨주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은과 금의 조공을 받았음에도 산헤립은 군대를 다시 이끌고 와서 히스기야를 치려고 했습니다. 이는 히스기야의 행동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어리석은 행동이었음을 일러줍니다. 이제 아수르 왕은 신하인 랍사게를 보내 히스기야와 유다의 반역은 어리석었고 그들이 기대했던 애굽은 상한 갈대지팡이에 불과하다고 욕하며 너희는 멸망하게 될 것이라고 전합니다. 이 말을 유다의 고관들이 듣고 당황하는 태도를 보이자 기세등등한 랍사게는 성 위에 있는 백성들을 더 두렵게 하기 위하여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유다 말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왕 아수르의 말을 들으라. 히스기야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합니다. 너무 사람이 오만방자하면 선을 넘기가 참 쉽습니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말한다면 듣는 사람도 수긍하고 반성할 텐데 희한하게 과도하게 감정을 싣다 보면 오히려 실수를 하게 됩니다. 랍사게는 끝내 치명적인 실수를 하게 됩니다.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그는 건드리고 맙니다. 마치 영화 친구의 명대사와 같습니다.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 말을 하고 나서는 기세등등하게 혼을 내던 선생이 오히려 학생에게 긴장하게 되었습니다. 랍사게의 실수는 무엇이었습니까? 너가 하나님 뭐 하시노? 마치 이와 같습니다. 민족의 신들 중에 어느 한 신도 그의 땅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낸 신이 없다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열방의 우상들과 동일시합니다. 여호와에게는 예루살렘을 구원할 힘이 없다고 비웃고 조롱하였습니다. 이는 항복해서 목숨을 부지하라는 이전의 말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호와를 모독한 말은 랍사게의 치명적인 실수였으며 마치 자책골처럼 전세를 역전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살아계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께서 이 말을 모두 들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절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랍사게가 한 말은 히스기야 왕에게 전해졌습니다.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NSC,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어서 왕과 국무장관, 외무장관이 지하 벙커에 모여서 작전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실제로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이 포위되기 전에는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의논을 했었다고 역대하 3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모든 노력과 방법으로 성전의 은과 금을 긁어보낸 그런 조공은 또 다른 침략과 모욕으로 돌아올 뿐임을 깨닫고 이런 낭패를 겪고서야 비로소 다른 태도를 보이게 시작합니다.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히스기야가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괴롭고 비통한 마음을 나타낸 것에서 그치지 않고 훨씬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마침내 히스기야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분임을 깨닫고 즉시 여호와의 전으로 향했습니다. 여호와의 전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 가운데 머무시는 장소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히스기야는 자신의 고위관리들에게 배옷을 입혀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로 보내어 말을 전했습니다. 이제 인간의 힘이 다하자 회개와 바른 신앙 고백이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입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입니다. 곧 곤경에 처해 있는 우리의 환난이며 괴로움을 당해 마땅한 하나님의 징벌이며 대적들로부터 당하는 모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처절하게 무능력한 히스기야와 유다의 참담한 모습을 나타냅니다. 모든 소망이 사라져버린 이 곤경 속에서 구해달라고 차마 호소할 염치가 없어서 단지 여호와께서 자신의 명예와 영광을 위해 나서주기만을 바랄 뿐이라는 히스기야의 심정이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구원을 요청할 아무 자격도 없지만 자녀가 곤경에 처해 있는 상황은 언제나 아버지가 나서야 할 당당한 태도를 보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 군비를 구축하였지만 아수르의 침략으로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의 모든 성이 함락되고 아수르에게 이미 많은 백성은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당신은 남아있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소서라는 히스기야의 말에서 마치 백성을 노예로 팔아버린 것 같은 책임감으로 간절히 전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지혜와 힘으로 많은 것을 얻기 위해 노력하고 실제로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이룩한 모든 것들이 내 앞에 닥친 위협을 막을 수 없는 무능한 것임을 깨달을 때 심한 좌절과 낙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과 환경에도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부어지면 죽음이 새 생명으로 바뀌는 부활을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노력과 지혜라는 그릇 안에 생명을 담지 않으시고 스스로는 능력 없고 가진 것이 없어서 펼쳐진 빈손 위에 생명을 선물하시는 역설적인 분이십니다. 대표적인 성경 인물로는 우리는 야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미 엄마 뱃속에서부터 야곱은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꾀를 사용하여 복을 쟁취하려고 일생을 노력했던 자입니다. 형 에서를 속여 장자권을 빼앗고 아버지를 속여 장자의 복을 얻어냈습니다. 분노한 형이 자신을 죽이겠다고 하자 두려워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쳤습니다. 거기서도 사기꾼 기질을 발휘하여 아주 큰 부자가 됩니다. 결국 삼촌 몰래 거기서도 도망쳐서 지금쯤이면 나를 용서했겠지라는 마음으로 떠나온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아니 근데 수십 년이 흘렀어도 형은 자기에게 향한 분노를 더욱 키우고 있었습니다. 형이 400명을 이끌고 자신을 만나러 오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야곱은 자기가 악착같이 모은 재산과 힘들게 결혼하여 얻은 아내와 자식들을 이렇게 두 대로 나누게 됩니다. 혹시 형이 한 대를 치면 남은 한 대는 피할 수 있겠다고 여전히 자기 꾀를 냅니다. 그리고 자신은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홀로 세 번째 위치에 서서 살 길을 도모합니다. 인생을 걸어 얻은 모든 것이 자신에게 피난처가 되지 않은 고독한 그때에 야곱은 여기서도 홀로 살 길을 도모합니다. 그러나 야곱은 얍복나루에서 어떤 사람과 만나 이제 날이 새도록 씨름을 합니다. 거기서 끝내 허벅지 관절까지 상하게 됩니다. 몸도 만신창이가 되었습니다. 이제 야곱과 씨름하던 자가 떠나려고 하자 자신을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호세아 12장 4절에서 이때를 가리켜 야곱이 울면서 그에게 간구하였다고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망이 끊어질 때 하나님의 사람에게 울면서 그에게 간구한 야곱은 인생의 바닥 중에 바닥을 그는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모 카드사 CF에 명대사를 날리게 됩니다. 네 이름이 뭐니? 야곱입니다. 야곱의 이름 뜻은 강도, 약탈자, 사기꾼입니다. 강도가 자기 스스로 강도라고 말하면 그건 이미 게임이 끝입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다시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뜻은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을 이겼다고 그 사람을 인정해 줄까요? 아는 지인 SNS에 이런 글이 올라와서 보게 되었습니다. 나를 이긴 남자는 네가 처음이야. 그 남자는 사실 그녀의 남자 아기입니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는 말처럼 밥을 어떻게든 먹여보려고 어린아이 아들 앞에 엄마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애걸복걸 하는 것입니다. 네가 왜 부모 없는 자처럼 강도, 사기꾼, 그렇게 약탈자로 내 힘으로 모든 것을 악착같이 얻으려고 살아가니? 내가 있잖아.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다. 나는 너와 베델에서 약속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라고 야곱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히스기야는 여인이 아이를 낳을 힘이 없다는 것과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 모든 힘이 빠졌습니다. 그러나 이사야는 아수르 왕의 신복의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어서 7절입니다.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메시지가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집행을 위해 초자연적인 세력이 사용된 예는 성경에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본문에서는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아무런 반응을 얻지 못하자 랍사게는 림나에 있는 본대로 돌아갑니다. 산헤립은 원래 라기스에 있었지만 북동쪽으로 약 8km 떨어진 림나로 가서 그 성읍과 싸우는 중이었습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들 앞에서 우리의 최고의 반응은 무반응입니다. 우리가 직접 대응하지 않아야 합니다. 요즘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직장 생활에서 왜 술을 마시지 않냐? 나도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다. 이런 말하는 상사도 있고 네가 믿는 신이 진짜 있다고 생각하니? 그런 등의 가진 공격을 당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론 내가 믿는 복음을 확실히 변증하여 전도할 필요도 있지만 싸우자고 달려드는 상대에게 같은 감정으로 대응해서는 효과를 발휘하기가 어렵습니다. 히스기야는 역사적으로 아주 힘든 정치적 위기 상황에서 과연 믿음이 무엇을 할 수 있고 믿음이야말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수르 왕은 다시금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었습니다. 10절입니다.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 내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는 말에 속지 말라. 이제 아수르 왕의 편지에는 오직 네가 신뢰하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이 나옵니다. 일련의 과정을 겪으면서 히스기야가 도달한 신앙적 입장, 확고한 믿음은 어리석은 것이라고 말하고 아수르는 무적이기 때문에 모든 나라들과 신들이 당할 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후의 싸움은 단순히 유다와 아수르의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와 아수르의 신의 싸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싸움은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싸움에 동참한 것이기에 결국은 하나님의 싸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주님의 명령이 힘들지만 기쁜 길이 되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그것이 나의 멍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닌 주께서 동행하시고 짊어질 힘과 자발적인 마음의 소원도 주시고 우리가 짐을 지었을 때 잘했다고 칭찬까지 해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당하는 싸움과 전쟁의 기술은 여기에 있습니다. 전쟁이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모든 구원의 소망을 내가 아닌 세상이 아닌 오직 하나님에게 두는 것입니다. 사람이 더 이상 손을 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에서 여호와를 의지하고 그분께 밀착하는 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기도합니다. 15절에서 19절입니다.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니 이는 그들이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됩니다. 그의 기도는 찬양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참된 기도처럼 히스기야의 기도 속에는 오직 하나님만이 보입니다. 모세를 통하여 성막을 만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그룹들 사이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명령할 모든 일을 말씀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룹들은 피조물 중에 모든 탁월한 것들을 나타내줍니다. 들짐승인 사자, 가축들 가운데 황소, 새들의 왕인 독수리, 그리고 모든 피조물 중에 위대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모든 만유 위에 좌정한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의 삶의 한 복판에 임재하시는 우리와 가까이 하길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상황을 현실적으로 잘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기도 속에서 창조주 하나님에게 호소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추상적인 능력에 호소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결정하시는 하나님에게 구체적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땅을 황폐하게 하고 각 신들을 불에 던졌지만 그 신들은 실제 신이 아니오 사람의 손으로 만든 나무와 돌에 불과할 뿐이기에 멸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도의 방향은 하나님 안에서 내 상황을 인식하는 것에서 결국은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찬양하는 것으로 높아져야 합니다. 우리의 평안이나 번영, 즐거움보다 하나님의 영광에 더 깊은 관심을 보이는 그런 기도에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응답하십니다. 이제 이사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받아들이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는 문이 열렸습니다. 20절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이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문제 전체가 해결되었음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수르 왕에게 말씀합니다. 그 내용 가운데 2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처녀 딸 시온, 딸 예루살렘이라 부르시며 22절에는 이들을 향해 꾸짖고 비방하고 소리를 높이고 눈을 높이 뜬 것을 가리켜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자신을 가리켜 한 것이라 말합니다. 스가랴 2장 8절 하반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라. 손가락으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범하고서도 무사할 수 있겠습니까?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가리켜 멸시한 것은 무지에서 나온 행동입니다. 산헤립은 시온과 예루살렘을 겁탈하려고 했지만 그들은 여호와의 보호하심으로 처녀 딸로 남을 것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에서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강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교회의 남편이자 머리이신 그리스도는 온 세상 위에 높이 오르신 왕이십니다. 23절부터 24절을 보면 아수르 왕은 스스로 많은 병거를 거느리고 마치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의 여러 나라들을 정복한 것처럼 자랑했습니다. 높은 백향목과 아름다운 잣나무도 자기가 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내가 애굽의 모든 하수를 말렸다면서 지난 날들의 성공으로 우쭐해져 애굽조차도 자신의 먹잇감이라 말합니다. 이 모든 성공이 자신의 힘이라고 여기고 자기 미래를 자기가 결정할 것이라 자신만만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성모독입니다. 인간이 마치 하나님인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모든 일을 집행하시는 주권자는 하나님뿐이십니다. 이 일이 여호와의 계획 속에서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25절입니다. 내가 듣지 못하였느냐? 이 일은 내가 태초부터 행하였고 옛날부터 정한 바라. 이제 내가 이루어 너로 견고한 성들을 멸하여 무너진 돌무더기가 되게 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계획하신 뜻 안에서 아수르는 도구로 사용될 뿐입니다. 그러나 아수르에게 있는 오만함과 잔인함은 모두 아수르에게서 나온 것이기에 거기에 대해 아수르는 책임이 있고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수르의 모든 행동은 여호와의 주권 아래에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자신이 허세를 부리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근거 없는 자신감, 근자감과 자아도취의 아수르는 결국 시든 곡초가 되고 갈고리에 코가 꿰어 재갈을 물려 오던 길로 돌아가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수르의 군대가 물러나게 되는 것이 단지 우연일 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게 하시기 위하여 이사야는 하나님의 징조를 이어서 이야기해 줍니다. 29절입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아수르의 침공으로 주전 702년에는 씨를 뿌리지 못했지만 주전 701년에 아수르가 물러났을 때 예루살렘은 스스로 심겨진 씨에서 자란 곡식들을 충분히 먹고 밭에서 저절로 난 곡식으로 다음 해에 또 먹게 될 것입니다. 씨앗이 자라고 열매를 수확하는 땅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바로 사람들과 관련한 일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제 그들은 안전하게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는 번영의 시기를 맞게 될 것입니다. 많이 늦었다고 생각하는 이때 히스기야가 믿음의 길을 걷자 하나님께서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상급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이 일들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인 여호와의 열심이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하나님 백성의 미래는 밝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우리의 미래 역시 언제나 밝습니다. 때로 우리가 어두운 터널을 지날지라도 이 터널은 반드시 끝이 있습니다. 이 터널을 지나는 동안에도 함께 하시고 밝은 빛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자신을 위한 것임과 동시에 오래전에 맺은 언약, 다윗을 위한 언약 때문입니다. 다윗에게 말씀하신 언약은 마침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실현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 이루어졌습니다. 35절에서 37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산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기에 언급된 여호와의 사자는 여호와의 많은 천사 중 한 명이 아니라 그 자신이 여호와이면서도 여호와와는 구별되고 존재하는 구약의 인물, 즉 아브라함이나 삼손의 부모에게 나타났던 특별한 인물을 가리킨다고 보는 것이 더 맞겠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보다 먼저 앞서서 가서 가나안 민족을 심판하겠다고 한 신적인 거룩함과 여호와의 이름을 가진 사자로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제 아수르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심판하였습니다. 산헤립은 민망하게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20년 동안 그는 통치하며 여러 번 군사적인 원정을 행하였지만 팔레스타인을 다시는 침공하지 못했습니다. 그 길은 막혀 있었습니다. 산헤립은 주전 681년에 암살되었습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살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들은 다름 아닌 산헤립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가 죽고 나자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위를 이었습니다. 큰 고민에 휩싸인 채 여호와의 전에 들어간 히스기야는 도움을 얻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대왕이라 칭하던 교만한 산헤립은 그의 신의 전에 들어갔지만 그가 어리석게 자랑했던 신 앞에서 자기 아들들에게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냐는 질문에 보통은 2시간 정도 기도하고 아주 바쁜 날은 3시간 정도 기도한다고 대답하여 사람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었습니다. 할 일이 많고 바쁠수록 하나님의 능력은 더욱 필요합니다. 개혁주의 신앙고백서 가운데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이 사나 죽으나 당신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입니까? 입니다. 삶과 죽음이라는 시작과 마지막 그리고 그 중간에 모든 시간을 보내는 우리에게 가장 큰 위로는 무엇일지 교우님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모범 답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나 죽으나 나에게 가장 큰 위로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가장 안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에 얼마나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과 악한 영의 핵심 표적은 언제나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뢰와 확신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능력에 대한 우리의 확신을 흔들고자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공격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하나님의 약속이며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그리고 그 공격에 역습하는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아가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전에 나아가서 우리 영혼의 무릎을 꿇는 모든 교우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자신의 선한 뜻대로 이루어가시는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우리 앞에 몰려온 파도와 무너져 쏟아지는 담벼락 아래 놓인 것 같은 현실 앞에서 나의 계획과 능력대로 다 해보고 비로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여호와의 전에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도움을 구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